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추산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코로나 사태로 이틀 연기됐습니다. 북한이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평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국방부 육군 보고서 내용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 기자가 좀 내용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미 국방부 그 펜타곤사나 그 육군부가 최근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북한 전술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그 핵탄두를 작게는 20개, 많게는 그 60개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추산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북한이 해마다 매년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일각에는 100개를 보유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핵탄두의 그 추정치의 간격이 크다는 겁니다. 아, 20개에서 60개다 이렇게 되니까 예.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러네.
대개 이제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 한 개를 만들려면은 한 농축우라늄이 15k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한 해에 그 90kg의 무기급 농축우라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가가 지금처럼 이게 큽니다. 20개에서 60개 이렇게 큰데요. 현재 이제 북한은 그 영변에 그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고 별도로 그 비밀 그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고 그 위치도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편차가 큰 걸로 봐서는 그 정확한 비밀 농축 시설의 그 생산량을 미국이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가능하고요. 이 밖에도 이제 보고서는 북한이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 의도, 미사일, 또 화학전, 특수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북한이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매년 6개를 추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 기자가 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전문가들 견해가 뭐 다 일치하는 것 아닌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60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그 육군부의 추정에 대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 시중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제원자력기구 등 다양한 기관들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30개에서 60개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육군부 보고서도 이런 그 다양한 그 추정치에 기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북한이 최대 60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그 추정을 하려면 북한의 그 경수로 실험용 경수로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하지만 지금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영변의 원자로는 노후한 상태고 또 새로운 실험용 경수로 건설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핵물질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영변에서 새 경수로가 건설되고 있다는 증거도 없고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새로운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경수로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해마다 6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이 핵폭탄은 원자로를 가동해서 재처리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개별적인 핵탄두 생산 규모가 나왔는지 이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원자로를 가동해서,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태워서 이것을 그 재처리하면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그러니까 농축우라늄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그 6번 그 핵실험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맨 처음 것은 아마 플루토늄 폭탄이었을 것이고, 그 뒤로 갈수록 아마 농축우라늄 그 폭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플루토늄 시설, 원자로 시설은 지금 그 잘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플루토늄 재처리 방법보다는 농축우라늄, 그러니까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핵무기를 만들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60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요. 어느 것이 플루토늄 폭탄 몇 개, 또 농축우라늄 폭탄 몇 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국 정부와 여타 관련 기관들은 그 북한의 핵탄두 규모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북한의 핵 보유 추정치는 발표 기관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 정부는 적게는 20개, 많게는 60개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 외교부 산하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연감을 보면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30개에서 40개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미국 서부에 있는 랜드 연구소는 지난해 1월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핵탄두 보유치를 15개에서 최대 60개로 추산을 했고요. 2020년 올해는 최소 30기에서 최대 100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 대학교 핵무기 근절 연구센터는 세계 각국의 전문 기관과 또 연구자들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정치를 발표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북한 핵탄두 수를 30개로 추정했다가 올해는 35개로 늘렸습니다. 이처럼 기관마다 서로 다른 추정치들이 나오는 건 북한의 플루토늄량, 또 우라늄 농축량, 이런 것들에다가 또 재처리 시설의 성능, 규모,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각 기관마다 다른 그 추정치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장의 자유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탄두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데요. 지금 그 전 세계 그 보고서를 보면은 자위용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런 그 나라들이 몇몇 나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한 80개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파키스탄도 이제 뭐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대개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실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만일 60개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런 추산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제 아이러니는 북한이 이제 자위용,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위협을 하고 침략을 하려고 해서 할 수 없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그 아이러니하고 그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그 미국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동북아 정세를 볼 적에 미국이나 한국, 일본, 또 중국, 인접국 같은 나라들이 북한을 침략하려고 그런 나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만이 스스로 침략을 하려고 해서 만들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의아하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같은 북한이 자위용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고 또 이것이 방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바로 이 같은 핵무기로 인해서 지금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상당히 고강도 제재를 가한 지가 4년째고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려다가 경제가 나빠지고 굉장히 혼란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핵탄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데요. 이 북한의 ICBM 능력은 지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한 35년 이상 지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현재 그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 ICBM급 미사일의 전략화 단계 직전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7년에 그 화성 15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미 전역이 사정권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그 ICBM 기술에 대해서 이제 사거리 또 정확도, 핵무기 소형화 이런 요건들을 북한이 갖췄거나 완성 단계에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의 미사일의 사거리만큼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또 ICBM 개발에 필수적인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측이 엇갈려 왔었는데요. 이미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또 화성 14형, 15형 이런 미사일들을 발사하면서 이미 그런 기술들을 확보했거나 아니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이런 분석에도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재진입 기술입니다. 그 탄도미사일 그 ICBM이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발사 후에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목표물을 향하게 되는데요. 이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할 때 그 상당한 그 공기 마찰 그에 따른 열을 견뎌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기술을 확보한다는 어떤 그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또 ICBM을 신속하게 발사하기 위해서는 고체 연료를 개발해야 되는데 북한이 아직 고체 연료를 개발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은 지금 그 재진입 기술 또 고체 연료 이런 걸 제외하고는 상당한 수준에 올랐지만 아직까지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만큼 완성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수뇌부는 리비아의 가다피 무암마르 가다피 정권이 2003년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에 몰락한 것을 우려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네, 그 얘기도 이제 바로 이번에 그 펜타곤 그 육군부 보고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북한의 이제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리비아의 그 가다피 정권이 2003년에 이제 핵무기를 그 포기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8년 뒤죠. 2011년에 이제 정권 가다피가 이제 그 도망을 가다가 사망을 하고 정권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제 북한이 가다피가 바로 핵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정권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가다피가 핵 포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인과관계가 그 정확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핵무기를 이제 포기를 했는데요. 네. 정권이 몰락한 거는 2011년 8년 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했다고 해서 가다피 정권이 몰락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정치 경제적 모순, 경제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권이 몰락한 거지 핵무기를 포기했다고 해서 몰락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고요. 하나 더 이제 그 참고로 들 것이 바로 이제 소련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소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시겠지만 그 수천 개의 핵무기, ICBM, 미사일 이런 무기가 많았는데 아시겠지만 그 내부적 경제난, 내부적 모순, 갈등 이런 것이 빚어져서 1991년 갑자기 망하지 않았습니까? 핵무기가 아무 그 정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됐던 겁니다. 따라서 핵무기는 정권을 지키는데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내부의 경제난, 모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해킹, 결안하는 전자정보전 능력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점도 좀 얘기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지금 많은 북한의 재래식 그 군사 역량이 오래됐고 또 심지어는 그 쓸모없는 상태지만 그 사이버 프로그램만큼은 매우 발전해 있다. 이런 게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높은 수준의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다른 군사 부분의 취약점을 상쇄할 정도다. 이런 평가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북한 전자정보전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이버 부대인데요. 이른바 그 121국, 이렇게 알려진 북한의 사이버전 지도국에서 사이버전을 관할하고 있는데 여기 그 인원이 수천 명이라는 겁니다. 6천 명 정도의 사이버 요원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벨라루스, 중국,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조직을 살펴보면 약 한 1,600명 정도로 이루어진 안다리엘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직은 적 전산망에 대한 감시와 취약점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1,700명 규모의 블루노로프 그룹, 여기에서는 금융범죄, 사이버범죄를 주로 수행합니다. 이 밖에 2016년에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잘 알려진 그 머레어 공격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을 했던 라자루스 그룹,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그 탈취한 정보들이 전투부대에 하달되거나 또 적의 전산망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이버 영역 또 전투 현장이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전자전 재밍 연대, 이것이 있는데 그 전파 교란을 통해서 이제 그 적을 공격하는 그런 부대인데 여기에 부대가 평양에 본부를 잇고 그다음에 개성, 해자, 금강에 각각 세 개의 전자전 대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을 좀 알아보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의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이 선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대통령의 인물 됨됨이 못지않게 자신이 집권하면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강정책이 또 중요합니다. 최 기자가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정당 정책은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그 정책적 입장을 알리는 하나의 플랫폼, 그야말로 이제 정강 정책인데요.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설명인데요. 최근에 그 민주당이 91페이지짜리의 그 정강 정책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큰 입장으로는 일단 전통적 그 동맹 관계 이런 것을 강화하고 또 세계적인 그 지도력을 재건하겠다, 이런 게 나오고요. 또 한반도,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해서 공조된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북한의 인권 유린 이런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과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그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공화당은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공화당 전당대회가 24일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예. 공화당은 이번 대선을 위해서 따로 정강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고요. 4년 전인 2016년에 전당대회에서 채택됐던 정강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대북 정책에 관한 그 정강도 4년 전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4년 전의 그 정강을 보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 이른바 CVID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점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그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확립을 고대한다. 이런 부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정강 정책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물론 그 재선을 할 경우인데요. 이어질지는 별개다.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4년 전에 이런 그 강경한 대북 기조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요. 특히 2018년부터는 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나는 등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은 사라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친구다, 우리는 좋은 관계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북한과 빠르게 합의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정강 정책에 나타난 방향과 관계없이 지난 2년 정도 이어져 왔던 대북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것이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쪽이 지금 각각 어떤 입장인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제 정상회담, 친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거고요. 지난번에도 예.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이제 11월 대선에서 그 재선될 경우 바로 그 북한과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당은 그 정상회담 이런 개인적 외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 바이든 후보가 지난번에 그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를 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개인적인 외교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바이든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될 경우 아마 제재를 강화도 할 것이고 인권 외교로 강화하고 그리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다시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뭐 어느 쪽이 됐든 핵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해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과 북한이 다시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과 빨리 합의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도 만약에 대선만 아니라면 북한이 협상장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다만 지금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북한이 관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해 보면 자신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적임자다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따라서 재선하면 재선되면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려고 할 걸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본다 이러면서도 두 지도자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점을 강조를 한 걸 보면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선호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빠른 시일 안에 미북 협상이 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무엇보다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내외적으로 다른 산적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두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또 바이든 후보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대북 접근법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바이든 부통령은 당선되면 북한 등 대외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바꾸겠다 이런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빠른 시일 안에 북한과 핵협상이 재개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한연합 군사훈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16일 훈련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틀이 연기됐습니다. 한국 측 육군 간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훈련이 늦춰진 것인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 그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한국 그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그 훈련에 참가하려는 한국의 한 장교가 훈련 직전에 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거죠. 그리고 본인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장교가 한국의 그 다른 사람들, 아마 군인들이겠죠. 그래서 한 70여 명하고 그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또 검진, 조사하느라고 이틀이 지금 연기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하기로 했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영 능력, 그러니까 FOC 검증은 좀 어렵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그 FOC 완전 운영 능력 검증 대신에 미한연합사령부의 전투준비태세 점검에 집중할 방침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2단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2년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는 1단계 기본 운영 능력 평가, 또 2단계 완전 운영 능력 평가,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2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연히 이제 3단계도 늦춰지고 이렇게 되면서 시기적으로 2020년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은 어려워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가 19일 양제츠 정치국원이 곧 방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청와대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죠.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양제츠 정치국원의 방한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앞서 그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사실은 올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이런 것을 합의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사태로 이것이 상반기에 방한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계속 그 시진핑 주석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양제츠 그 정치국원이 지금 그 한국을 방문한 걸로 봐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오게 되면 언제 오는지 일정 또 무엇을 얘기하는지 의제 이런 것을 갖고 그 논의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 한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 당연히 북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 방한에 공을 들여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 주석과의 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논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북 관계가 경색이 돼 있고 그 여파로 지금 남북 관계도 얼어붙은 상태인데요.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게 아마 한국 정부 입장일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임기가 2년 남았는데 대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실제 남은 시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남북 관계는 현재 최악이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최우방 국가인 중국의 도움으로 남북 관계를 풀고 싶어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다면 뒤이어서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 아주 환대를 많이 받았는데요. 만일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앞이 될지 전후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양도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고요. 지금 한국 언론 보도로는 10월이나 11월 초쯤에 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그런 관측이 많은데요. 네. 이를 전후로 해서 시진핑 주석이 아마 평양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북한 내부 상황 알아보죠. 평양에서는 19일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수뇌부가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정책 문제와 함께 어떤 결정과 언급이 나왔는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평양에서는 19일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그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는 물론 이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결정이 나왔는데요. 또는 언급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첫째로는 노동당 그 8차 대회를 내년 1월에 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경제 그 발전 그 전략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지난 2016년에 북한이 그 채택을 해서 이것을 지금 한 4년 가까이 그 추진해온 정책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를 열면서 이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안 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전 전략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것을 그 시인을 한 그런 언급을 했고요. 내년에 열리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열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발전 전략이 아니라 발전 계획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미국이나 한국 등 대외관계와 관련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데요. 왜 그런지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당국이 어려워진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의 무슨 메시지를 내기도 애매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한국에 대한 입장도 정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미북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미국 대선까지 겹쳐서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선이 끝나야 미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다시 움직이면서 한국에 대한 입장을 마련할 걸로 보이고요. 북한이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열기로 한 것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국가정보원이 20일 국회 보고를 통해서 북한 수뇌부가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 위임 통치에 관한 그 내용 또 왜 그런 것을 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국정원이 이제 20일 그 한국 국회 보고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김여정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조금씩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배경으로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국정이 지금 저 돌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다. 정신적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스스로 그 위임 통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아니고
예.
국정원이 이제 국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위임 통치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해석, 분석 이런 것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비해서는 간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처럼 그 장관들이나 간부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견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그 권한은 좀 주지만 아마 책임은 더 묻는 그런 게 아니냐 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다. 왜 그러면 지금 핵무기, 미국과의 외교관계, 경제난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피로감 이런 것에 스트레스 이런 걸 느껴서 간부들에게 조금씩 좀 그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간부 중에서는 역시 이제 뭐 경제 담당인 박봉주 또 핵무기 담당인 리병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큰 그 권한을 위임한 거는 김여정 그 노동당 제1부 부장이죠. 그래서 김여정에 대해서도 진짜로 권한을 그렇게 많이 준 건지 아니면은 여동생이라서 좀 뭐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갈래 그 관측 해석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최대 60개 핵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미 국방부가 추산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코로나 사태로 이틀 연기됐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가 시시해질 때쯤 만나게 되는 두발 자전거. 내 몸집보다 커다란 두발 자전거 앞에서 콩닥콩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때 뒤에서 꼭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아빠의 목소리에 불끈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저는 두발 자전거 앞에서 가졌던 이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그때처럼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무엇 또는 그 누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okay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the change everybody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미국의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벤 폴츠의 Still Fighting It, 여전히 세상과 싸워라는 제목의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이 곡은 특별히 그 가사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벤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가사로 된 이 노래는 굿모닝 아들이라는 다정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콜라 마실래? 감자 튀김은 어때? 어른이 된다는 건 아픈 것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싸워야 할 거야. 넌 나를 많이도 닮았구나 라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Still Fighting It이었습니다. 이 첫 곡의 감동과 여운을 이어줄 다음 노래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1960년대 최고의 흑인 여가수 디온 워익의 히트곡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먼저 1967년 그녀가 데뷔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던 The Valley of the Dolls입니다. 은은한 멜로디에 허스키한 디온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곡으로 내릴 거야. 이 차에서 내려야 해. 잡아야 해. 내 자존심을 잡아야 해. 나는 언제 어디에서 났을까? 난 어떻게 이 게임에 잡혔을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다소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Gotta get off, gonna get, have to.
디온 워윅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오셨습니다. 디온은 이 노래 이후로도 발표하는 곡마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특히 1968년에 나온 이 노래는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래미상까지 안겨주기도 했어요. 산호세로 가는 길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 할 데이비드는 이 해군에 있을 당시 산호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이후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해요. 대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로스앤젤레스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데이빗은 보게 됩니다. 그가 느낀 이런 사회 현상을 가사로 녹여낸 곡이 바로 이 노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였는데요. 특히 데이빗은 가사를 쓸 때 독특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슬픈 가사를 붙여야 그 노래의 맛이 극대화된다고 믿었고 또 그래서 그는 이 곡의 멜로디를 처음 듣던 바로 그 순간에도 이런 공식을 적용하기에 딱 좋은 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라는 곡은 그의 예상대로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당대 최고의 히트곡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푸른 물빛이 아름다운 산호세로의 여행이 떠오를 만큼 상큼한 느낌의 멜로디를 가졌지만 이런 멜로디의 느낌과는 반대로 노래 속 주인공은 꿈꾸던 삶에 대한 좌절로 인해 착잡해진 마음을 안고 고향인 산호세로 돌아간다는 가사를 가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다 나누지 못한 디온 워윅의 히트곡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t never were are parking cars and pumping gas. You can really breathe in San Jose. They've got a lot of space. There'll be a place where I can stay. I was born and raised in San Jose. I'm going back to find some peace of mind in San Jose.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입니다.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We'll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본문에서 제이슨이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 잘 받았어. 정말 고마워.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그런데 내가 휴대전화기 덮개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자 제가 Well, a little bird told me.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궁금해진 제이슨이 A little bird told you? 누구한테 들었다고? Who? 누군데? Who told you? 누가 알려줬어? I want to know. 알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말해줄 수 없지. 그냥 갖고 싶었던 선물 받았으니까 생일 즐겁게 보내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little bird told m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Today's expression is a little, L-I-T-T-L-E, little bird, B-I-R-D. Bird told, T-O-L-D, told me, M-E, me.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it means they don't want you to know who told them and that they are not going to reveal who gave them the information. Keep in mind that this expression is used playfully. A little bird told me는 문자 그대로 하면 작은 새가 나한테 알려줬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얘긴데 누가 말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며 농담하듯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보 제공자를 밝힐 수 없다는 의미죠. 물론 재미삼아 쓰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한테 생일 선물 고맙다며 어떻게 휴대전화기 덮개가 필요한지 알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가 Well, a little bird told me.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말 또는 정보를 들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A little bird told me 인 거죠.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little bird told me that it's your son's first birthday 라고 하면 누가 오늘이 내 아들 돌이라고 그러던데?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Let's review.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it means they don't want you to know who told them.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Daengan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